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카톡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 타고 가는 한 처녀가 타고 가는데, 쉬는 역에서 약간 나이 드신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짐을 많이 들고 꿍꿍거리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 처녀 옆에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밀치고 끼어들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은 놓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처녀 무릎에까지 짐을 놓고 밀치면서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처녀가 아무 정말 짜증스러운 내색도 내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가 나같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딱 하는 이야기가, 예, 괜찮아요. 말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짜증내면 뭐 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나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아주머니하고, 이왕 뭐 이렇고 저렇고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리는 것을 봤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70이요 80이라고 성경 시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70이요 80이요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 짧은 것,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짜증스럽게 살면은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났지 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첫 마디에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은 빛을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 원하게 다 보이는 거죠. 세상이 아무것이 없어요. 수면에 하나님의 영만이 운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허한 곳에 충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혼돈한 곳에 질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도 많이 세상에 다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에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보다도 조금 우수하게 만든 사람에게, 아담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모든 걸 다 맡겨놓고 그에게 이름까지도 지켜 만들어놓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어떤 성품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에게 맡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복이 좋았다라고 일곱 번이나 우리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다 쪼개서 보기까지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선하고 한 사람들 모두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위엄은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시편 18편에 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기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를 한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와,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놓고 운행하는 그것을 보고도 보기에 좋았더라고, 여섯 번째 날에는 두 번이나 보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니 얼마나 기쁩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도 같고 큰 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살면 되는,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과거, 현재, 또 미래를 아시고 심지어는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9편, 시편 139편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그의 판단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답니다. 내가 아무리 먼 바다에 간다 할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많기 위해서 어두운 데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셔서 얘야 너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아담을 부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멸을 부를 때도 사멸은 어떻습니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엘리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사무엘에게 직접 제시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 만들어낸 것이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10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성품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게 다섯 번째는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한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I am who I am 하고 모세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창조해서 만드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관리하고 번성시키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현재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맡겨준 일을 정말 기쁘게 수행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이라도 그렇게 했으니 충성스럽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에 보기에 좋은 거거든.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간과하거나 그냥 놔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방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 아무리 그들이 발부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합니까요? 졸업분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선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얼마나 오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3시쯤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서 급한 거 좀 해결해야지 하고 나가는데 꽝 하는 거예요. 난 뭐가 꽝 하는가 했더니요. 내가 벽에다 부딪히고 있어요. 벽 모서리에다가 가는 길 벽에 이렇게 있는데 그 모서리에다가 내가 그냥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생각에는 빨리 가서 물에다가 여기 씻어야 되겠다. 아, 그리고 물로 막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거기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나는 이 조그마한 곳에 부딪혔다고 이걸 낚여온다고 물로 씻고 이걸 뭐 여기다가 바세름도 발라보고 밴디고도 발라보고 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당하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성도들 보기가 미안했는데 아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아침에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내가 주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냈더니 그를 영접했구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다 하는 것은요 선한 거예요. 친절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는 자는 거절치 아니하시고 다 받아서 그를 자녀 삼아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진리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옛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근데 아브람만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나 오늘 하나님이나 앞으로 내가 가는 곳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매일 매순간을 감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제가 한 일곱, 여덟, 한 열 가지 이상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곳에 왜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복하기 때문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것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늘 또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이 깨어날 걸로 생각했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요.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 모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 그거 감사해요.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성품은 여덟 가지 이제 나옵니다만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그냥 받게 되면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성장하여야 되는 거예요. 싹스를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약속한 게 그겁니다. 나는 농부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농부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뭔지 아느냐? 포도나무야. 그런데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야.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열매를 맺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15장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첫째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산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잔 받기 싫습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세 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지 않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 보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너를 보냈어. 세상이 다 죽어지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너를 보냈어. 그는 예수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 주여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잡혀서 갔을 때 저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까지도 저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죽여야 됩니다. 하고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동조해서 소리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는 정말 기쁜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거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바다의 풍랑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배를 바다를 타고 가면은 배가 풍랑도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맺어가게 하고 또 교만 그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편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두려움을 버리고 경외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 되면 그러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못났다는 느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우리의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거야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게 2장 20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그건 죄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은 하나님이 주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또 16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군요. 예, 내 겉사람은 이제 늙어져요. 제가 태권도를 해서 굉장히 아주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져. 뭐가 달라져? 걷는 게 달라져, 걷는 게. 조금만 일만 하면은, 조금만 일만 하면 그것이 내 몸에 즉각 나타나요. 조금만 일만 하면. 그건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되는 거거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는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영화되는 삶으로 변화된다고요. 영화되야만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거기 나타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와, 귀신이 나타났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나? 허상을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옆구리에 당신의 손바닥을 내가 만져보고야 당신인 줄 내가 믿겠나이다 하잖아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어요. 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사탄이 시험할 때도 참 재밌게 시험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거 보면 정녕 죽는다고 하더냐? 의심나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사실은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냥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하면 아 이거 뻥이야 하지 않냐요. 요사이는 좀 영악해가지고 어른들이 마음은 아 왜 그 뻥이야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원래 어린아이는 정말 순종하는 거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행동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고 살아간다고요. 부모가 어떻게 싸움하고 살아가면은 이 자녀들도 성장돼서 싸움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건 안 되거든요. 왜? 이 느낌으로 다 흐름, 느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좀 높아지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러한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주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층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윤리 생활에 우리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입니다. 그런데 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하다고요. 내가 누구를 응원한다.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데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윤리 도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다 다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윤리의 도덕이 필요한데 그 윤리 도덕을 넘어서면 안 돼요. 물론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지만 누구나 각자의 사상이 있으니까 좋고 나쁜 것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모든 사람의 사상이 그게 아니요. 사상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사상에 따라서 나쁜 놈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될 대로 되어라. 될 대로 되어라 따라가면은 나는 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만 있으면은 내 고집이 돼. 나 중심이니까요. 각각의 양심에다가 그 믿음을 말씀을 담기 때문에 내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내 고집대로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덕성이 있어야 돼요. 덕은 뭐냐?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면 이게 옳은 것이야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서로 덕을 끼치는 거거든. 좋은 일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게 덕이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믿음과 덕만 있어가지고는 또안 돼.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지식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지식. 그것까지 포함되어야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상대방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뜻에 합한 삶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까지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으면 끝없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기 뜻대로 많은 것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제하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 절제가 있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참아가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데 참아야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내만 줘가지고는 안 돼. 우리 인간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는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건한 것을 줘야 된다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거든요. 너는 너의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아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러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이라고는 그런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내는 감정과 지성이 머물지 않고 의지까지도 조절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했는데 경건은 인내의 경건인 미덕이 공급되어야 한다. 비로소 성도는 성결 생활의 모습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그 바탕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건의 형제 우애. 내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형제들과도 교제하는 우애가 있어야 돼. 그 형제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형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형제들과의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사랑까지도 해서 사랑은 하나의 접착제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담아 놓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8가지 신의 성품을 8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덟 가지 들리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가지 미덕은 우리 주님께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십자가 도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걸 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오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도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꼭 지켜야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세상과 짜가 예살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물 가운데서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지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력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진 것이 날마다 날마다 그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느 단계에 있나이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덟 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그 여덟 가운데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 단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노력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와,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더듬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같이 살아가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러한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